구약 성경 423페이지에 관해 있는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을 봉독하고 이어서 12장 11절에서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룹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아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오늘의 본문을 담고 있는 사무엘상 10장부터 12장은 이스라엘의 민족 공동체가 정치 사회적인 차원에서 단순한 부족 연합체적 성격을 지녔던 사사시대로부터 비로소 정치 군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앙집권적인 왕정체제의 단계로 진입하는 그렇게 전환되는 시대적 국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전에 이와 같은 사사시대를 지나서 새로운 왕권 국가로서의 그 체제 전환이 이루어지는 그야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그 길목에서 사울이라는 한 인물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허락하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담당할 첫 번째 중요한 인물로 선택을 받고 있다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이 있다면 그것은 이처럼 사사시대의 부족연합체적인 단계로부터 중앙집권적인 왕권체제, 왕권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상 12장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매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주변 이방 민족들의 경우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독재적인 전제 군주 체제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었지만 사사시대로부터 왕정 제도로의 역사적 발전 단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리표하는 그 이스라엘의 현실적인 역사 발전 단계를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부터 뜻하고 계획하셨던 그런 제도였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은 이에 대한 분명한 확인을 해줍니다. 289면 구약성경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을 봉독해드립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 하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처럼 이스라엘의 왕권의 역사는, 왕조 체제로서의 변화되는 역사는 결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었고 전적으로 부합한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통치를 이 지상에서 구현해내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대언해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한 허락하신 이 왕정체제가 형식적으로는 이방의 왕권제도와 별로 달라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과 결정적인 차이를 가지는 것은 무엇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읽은 신명기 17장 그 중에서도 18절부터 20절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왕정체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내줍니다. 즉 현실적인 통치 임무를 수행하게 될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신격화되고 우상화된 존재로서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군림하는 억압적이고 위압적인 위상을 가진 그런 전제군주, 독재적인 전제군주가 아니라 전적으로 만왕의 왕이시오 온 우주만물의 주재자가 되시고 또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참되시고 거룩하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리고 거룩한 통치를 이 땅에서 단순하게 대행해내야만 하는,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겸비해야만 하는 그런 위임 통치자로서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왕권을 행사하는 특별한 위치에 나가긴 하더라도 그의 본질적인 위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본질적인 면에서 전혀 차이가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일원이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20절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결코 자신이 다스리는 백성들 위에 함부로 군림하거나 억압적으로 자신의 권세를 남용하여 휘두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베푸시는 인자와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와 공평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그들의 형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읽은 두 곳의 본문에서 당시 사사시대의 그 말기적인 혼란스럽고도 매우 복잡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이스라엘 왕조의 그 초대 왕으로 선택된 이 사울에게서는 매우 상충이 되는, 서로 모순이 되는 두 가지의 중요한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매우 부정적이면서도 긍정적인 측면, 즉 대단히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 세상적인 판단에 따라서 인간들의 성급하고 어리석은 선택이 드러나고 있고 그래서 반드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윤리적인 선택이 사울의 왕권에는 불가피하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12장의 내용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10장에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권세가 사울의 왕권에 내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그런 실패나 실수가 있을 수 없는, 그 어떤 실패도 용인되거나 허락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에 따른 매우 신중하고도 확고한 선택이 동시에 이 사울왕의 그 왕권 속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사울왕의 등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그릇되고 잘못된 세상적인 가치 기준에 따라서 이방 왕들을 세우는 것과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잘못 구하고 선택하여 세운 세속적인 군왕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분명히 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여 선택하신, 오래전부터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복과 그들을 통해서 구해내 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치를 위한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이 왕이다라는 정말 가장 이 땅 위에서 가장 영예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지위가 그의 왕권 속에 또한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너무도 상충이 되고 있고 완전히 모순이 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이처럼 사울이라 하는 이 한 사람의 인물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권적이고도 섭리적인 선택하심과 더불어서 이것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전혀 배타적으로 서로를 배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결코 용인하실 수 없고 거부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세속적인 가치 기준에 따른 타락한 백성들의 불순종적인 선택이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선택,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 세우심은 전적으로 옳고 정당하고 그리고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결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이 사울의 왕권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신 뜻을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내시고야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예상을 하고 또한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세속적이고 참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욕망의 가치 기준에 따라서 잘못 선택된 인간들의 그 결정과 그 판단은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동시에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바로 다음 장 이후에, 즉 13장 이후에 기록된 사울의 불순종적인 행적과 그로 인한 그의 비극적인 몰락, 그리고 그의 비참한 인생의 종말은 이와 같은 사실을 너무도 분명하게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신 결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미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사울왕의 실패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불순종, 결정적인 어떤 불순종을 저질렀고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큰 꾸지람을 받았으며 그의 결말이 얼마나 비참하게 끝나게 되었는가, 그의 왕조가 얼마나 참담하게 무너져 내리는가를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울의 왕권 속에 동시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도 그처럼 사울 왕권의 붕괴와 더불어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차원에서도 그런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그분의 목적과 계획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우리는 이 사울왕의 삶과 그의 인생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왕을 왕으로 선택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의 왕권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위대한 통치를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은 분명히 옳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명백하게 증언해 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13장 1절 이후에 기록된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이때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한 지 2년이 되던 해였는데 이스라엘과 오랜 숙적 관계에 있던 블레셋이 또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큰 전쟁, 어떤 면에서는 매우 이스라엘이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는 큰 전쟁을 다시 한번 치르게 됩니다. 이때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심이 된 이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그 형편이 너무도 참 한심하고 형편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블레셋과 대적해서 마주대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 철기 무기, 철로 된 창이나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만 그렇게 그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장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오랫동안 블레셋의 철기 공급을 의존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은 원천적으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철기 무장을 이제 원천 봉쇄하는 그런 정책 때문에 거의 철로 된 무장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전쟁이 본격적으로 터졌을 때 블레셋은 막강한 철기 병기를 가지고 철로 만든 병장기를 가지고 엄청난 숫자를 가지고 몰려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적으로도 열세일 뿐만 아니라 무기조차도 철기로 된 도구가 하나도 없는 그저 몽둥이나 뭐 꽃갱이나 무슨 도끼나 뭐 이런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도구 정도밖에는 들고 있지 못한 참으로 오합지졸에 불과한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 봐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이 전쟁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결론낼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필패할 수밖에 없고 그것도 완전히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로까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미약한 모습을 우리는 이 13장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이처럼 블레셋에 비해서 수적으로나 또 장비에 있어서 전적인 열세 속에 있는 이 이스라엘이 먼저 이 블레셋을 건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매우 불리한 여건 속에서 치러진 이 전쟁의 시작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을 공격한 데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13장 3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의 진영을 요새를 공격해서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게 됩니다. 마치 정말 생쥐가 사자의 수염을 뽑은 그런 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통치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암시적으로 은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후의 기록을 통해서 14장의 내용에 나오고 있는 대로 요나단은 단신으로 자기 부관 한 사람만을 데리고 아주 용감하게 블레셋 진영으로 이제 잠입하여 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그 거대한 중장비로 무장한 이 블레셋의 큰 군대를 완전한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게 되고 그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블레셋의 군대를 자중질환 속에 빠져있는 모습을 본 사울과 도망가던 이스라엘 군대가 다시 이제 기세를 올려서 그 블레셋을 향해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됩니다. 결정적으로 이 전쟁의 시작은 요나단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또한 그 위대한 승리 또한 요나단의 위대한 활약 때문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왜 이와 같은 기록이 매우 길게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 있을까? 이것은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하게 된 사사기 13장 이후부터 이 블레셋의 기세가 왕성하게 이제 떨쳐지게 되는데 그때로부터 형성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립 구조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예표하게 되는 이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를 전혀 새로운 측면에서의 모습으로 특징짓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통치 형태를 불구하고 그것이 사사 체제든 왕정 체제든 그리고 뭐 그 어떤 정치 체제이든 상관없이 삼손 이후에는 블레셋을 누가 제압하는가의 문제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서 정당하게 대변하고 있는 그런 정통성을 부여받게 되는 그런 판별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쟁취하는 그 지도자,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허락하신 왕적, 메시아적 왕권을 표상하는 그런 권위를 가진, 그리고 그 권위의 유무를 판별해낼 수 있는, 그것을 또한 승계해낼 수 있는 정당한 권세를 가진 그런 자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블레셋을 물리쳤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미 이 땅에서 대변하게 되는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행사한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13장부터 16장에 나오는 이 삼손의 활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먼저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선지자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활약하게 되는 그때에 바로 이와 같은 상황이 동시에 일어나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게 되자 블레셋이 침공을 하게 되고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물리쳐내는 그런 과정을 통해 사무엘의 사사권 그리고 선지자의 권위가 온전하게 성립이 되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대로 요나단이 이와 같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통해 블레셋을 철저하게 완전히 참 열세인 이 상황에서 오히려 그 모든 전세를 뒤집어 위대한 승리를 일궈내는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일을 통해 바로 요나단이 하나님의 왕권을 대항하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23장이나 사무엘하 5장 그리고 역대상 14장 등에서는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의 왕권을 표상한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에 모두가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승리를 하는 것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반대의 논리도 정확하게 성립을 하게 되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상실한다,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그 왕적 메시아 왕권을 상실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가족의 멸문지화를 당하는 장면이죠. 엘리의 두 아들의 그 패역한 행패 때문에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 번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게 되자 이제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엘리 가문이 멸문을 당하게 됩니다. 자식들이 비참하게 전쟁터에서 살육을 당하게 되고 엘리 제사장도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는 참극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문이 영원한 제사장 직분으로부터 이제 배제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징벌을 당하게 되지요. 또한 사울의 경우에도 그에게 허락된 그 왕적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결과로 사무엘상 마지막 장을 보게 되면 그가 길보아산 전투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패배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래서 그의 왕권이 결국 하나님의 통치권을 대변하는 것이 못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울 왕조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통치권, 그분의 하늘의 권세를 어떤 식으로 이 사울 왕조를 통해서 펼쳐나가시고 실패 없이 이루셨는가? 바로 그것은 요나단의 삶과 신앙,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조 시대에 형식적인 왕은 사울이었지만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적 통치를 행사한 사람은 요나단이었다는 것이죠. 요나단은 오늘 본문에서의 군사적인 활약만으로 끝나는 인물이 아닙니다. 사실 사울의 왕조를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왕적 통치를 제대로 이루어내는 그 다윗의 왕권을 성립하게 하는 데 있어서 요나단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집요하게 다윗을 십수년 동안 찾아서 잡아 죽이고자 그렇게 애를 썼지만 그때마다 사울왕의 아들, 맏아들이었던 황태자 요나단은 벌써 하나님께서 그 왕적 권위를 다윗에게 넘겼다는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고 계속 다윗을 돕고 다윗을 피신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 보필하는 과정에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왕적 통치가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구현되는 다윗 왕조의 성립을 이루게 한 결정적인 기초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요나단은 사무엘상 18장에 나와 있듯이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맹약을 통해 하나로 묶어져 있는 관계인 것을 명백히 합니다. 다윗은 이후에 그 요나단의 그 우정과 그가 얼마나 진실한 신앙과 믿음으로 자신을 두었는지, 그가 얼마나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지를 알고 또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는다는 의미에서 요나단의 아들을 자기의 왕자처럼 불러다 대우해주고 평생 그를 돌봐주며, 또한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 속에서는 이 요나단의 후예들, 사울왕조라고 할 수도 있는 이 요나단의 후예들인 베냐민 지파가 이제 이 다윗의 유다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역사의 전반을 이제 함께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그 왕권이 겉으로 드러난 가문과 그 개인이 누군지를 상관없이, 누군지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왕권, 즉 이스라엘의 왕권을 조금도 처음부터 흔들림 없이 유지하시고 그것을 완성해 가시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조를 세웠을 때도 그것은 사울 개인의 왕조가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윗의 왕조를 세운 것도 다윗 개인의, 다윗 가문의 왕조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왕조를 세웠고 하나님의 왕권이 이행되는 이스라엘의 왕조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유지하신 것뿐입니다. 비록 사울 왕조는 몰락하고 그의 가문은 멸망했을지라도 요나단을 통해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사울 왕조 시대에도, 사울 왕조가 무너졌음에도 이스라엘의 왕권이 여전히 든든히 서 있었고 전혀 흔들림 없이 다윗에게로 계승될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대한 왕조를 생각하는 다윗 왕조, 그러나 그것도 한 시대뿐이었습니다. 정말 위태위태하게 지내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됨으로써 그 화려했던 다윗의 왕조도 결국 파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렇다면 그 다윗 왕조로 예표되는 하나님의 왕권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그러나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왕권은 여전히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굳건히 서 있었고, 또한 패망 이후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역시 그 왕권은 여전히 행사되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그리고 모르드게, 그리고 스룹바벨과 예수와 에스라, 뭐 이런 하나님 앞에 충직한 하나님의 선택된 신실한 믿음의 일꾼들을 통해서 그분의 왕권이 여전히 그들의 백성 가운데에 행사되고 있었고, 한때 또한 회복되고 중흥되는 실제적인 역사적인 체험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단지 한 개인 또는 한 가문의 왕조에 너무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이스라엘의 왕권, 하나님의 메시아적 왕권을 표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권의 변함없는 흔들림없는 역사적 진행을 놓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이 땅에서 완성되고 분명하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신약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인받게 되고, 그 왕적 통치가 이제는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될 수 없고 회방될 수 없는 모습으로 굳건하게 서 있으며, 이제 그 왕권을 온 천하에, 온 우주 만물 가운데에 완벽하게 가시적으로 시현할 주님의 마지막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왕권을 대항하는 자들로 부르심받았다는 사실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옷가짐을 다시 한번 다듬어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에 대한 아주 중요한 암시가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낸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의 왕조 시대를 통해서 허락되었던 그 왕적 통치가 이제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왕같은 제사장, 왕적 지위를 가진 제사장으로서 중요한 역할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교회의 중대한 사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의 지체가 되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요 그 지체인 우리 각 사람이 바로 이와 같은 중대한 소명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요나단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왕권을 정당하게 대행한 수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왕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유지하게 하고 그것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그 성취를 온전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명을 가진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을 통해 하나님의 왕권을 부여받은 자들로서의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갈림길을 자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따라서 인간적인 선택을 할 것인가 아니면 성경적인 가치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결정을 할 것인가라는 선택 앞에 우리는 늘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늘 들려주고 있는 그 격려의 권면이면서도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가 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바르게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뭐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고 또한 완성되어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구현되는 그런 놀라운 기쁨과 만족을 우리에게 얻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가치로 충만한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결실됨으로써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우리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그릇된 선택,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우리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욕망을 따라서 잘못 선택하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외면되는 그런 실망만을 남길 비참한 인생으로 결국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인생이 아무리 떵떵거리는 권세와 부귀영화 누리는 인생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래서 그에 상응하는 혹독한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사울의 인생을 통해서 확인받게 됩니다. 이제 이 시대, 이 역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매우 충치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왕적 권위를 왕적 소명을 가진 자들로 부르심받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분명한 선언처럼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오늘 하루를 그리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중차대한 자리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시대와 미래의 역사를 밝혀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의 등불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사울 왕으로 상징될 수 있는 세속적인 최고 통치자가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과 그 이후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로 대변되는 경건한 신앙인들을 통해 이 사회와 이 민족과 이 나라와 이 공동체는 주님의 계획과 목적을 온전히 성취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왕권의 직접적인 구현의 그 현장이 될 것입니다. 이 막중한 책임과 사명을 오늘 이 시간 진지하고도 무겁게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시면서 남은 인생 적절하게 잘 감당할 것을 새롭게 다짐함으로 참된 왕적 제사장으로서의 그 품위와 그 위엄과 그 존귀함을 남은 인생 속에서 마음껏 드러내시는 복된 인생으로 사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거룩한 소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대변할 수 있는 믿음의 위대한 주님의 권세를 이 땅에 드러낼 수 있는 왕적 제사장으로 세우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인생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막힘없이 증언되고 펴질 수 있기까지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소리에도 우리가 혼란을 겪지 않는 가운데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정말로 흠양하실 만한 그런 아름다운 선택과 삶의 걸음들을 우리가 유지하게 하셔서 우리가 허락하신 빛과 소금된 사명을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 세상 앞에 주님의 나라의 영광이 온전하게 드러나게 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통치하시고 내주하시고 함께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허락된 왕같은 제사장적 신분에 대한 깊은 소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인내와 충성으로 이 사명 잘 감당하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